아버지, 저희들이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저희들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저들의 갈등을 알고 저들에게 필요한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오늘 각자 각자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질문하는데 오늘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 예?
화를 안 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예, 써요? 우리 러시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이 뭘까요? 엄마가 우리 집에 빨리 오기를 집에서 이렇게 입는 거? 어떤 걸까요? 아니면 우리 아가씨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이 내님은 누구시더라 하고 기다리는 걸까요? 뒤에 예찬이 마지막으로 예찬이 뭘까요?
선생님이 뭐 선물을 주신다고 이미 말하셨을 때 그때 불평하지 않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뭐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오늘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주 예지력이 뛰어나서 여러분 무엇을 물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이 뭘까요? 투자로?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 네. 사람의 냄새가 아니고 인내입니다.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대한 일들은 힘이 아니라 인내로 성취된다. 하루 3시간을 힘차게 걷는 사람은 7년이 지나면 지구를 한 바퀴 돈 것과 같은 거리를 걷게 된다. 하루에 여러분이 3시간만 걸으면 7년이면 지구 한 바퀴. 반으로 줄여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반만 걸으면 몇 년? 14년이면 지구를 한 바퀴. 여러분이 매일 한 시간만 걸으면 몇 년? 약 20년도 되지 않아서 여러분 지구를 한 바퀴 걷게 되는 것이죠. 인내의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인내에 대해서 성경에 특별히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신약에만 인내는 69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내.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이런 의미더라고요.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딤. 저는 이 사전적 의미를 딱 보는 순간에 이런 인내가 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딤.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에서 기다린다. 참고 견딘다. 이런 사전적인 인내라면 저는 상당히 힘들겠다. 제 성향상 힘들겠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 들어가 보면 성경적인 인내는 이 사전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사전적인 의미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영어로 뭐예요? 우리 다 여러분 영어를 좋아합니다. 우리 지호 인내가 뭐예요? 엄마 혹시 오기를 아마 인내하고 있을 텐데 알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인내가 뭐예요 영어로? Patience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인내는 patience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Persevere라고 네, 이 견디어내다. 약간 좀 이 patience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헬라어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약간 그 patience보다는 persevere라고 하는 부분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적 의미를 보면 아하, 이게 인내라는 게 이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이 원어적 의미로는 헬라어로 휘포모네. 이 휘포모네는 두 개의 합성어. 휘포는 뭐냐면은 언더입니다. 영어 언더, 뭐뭐 아래에. 그 다음에 모네는 뭐냐면 우리 누님 이름이 모네. 모네인데 모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스테이입니다. 머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적 의미는 어려움이나 괴로움 따위를 견디고 참는 것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은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그게 내 삶의 자리에서 실현될 그때까지 그 아래에서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성경적인 인내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인내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대한 소개를 좀 하겠는데요. 히브리서는 이 저자가 이상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측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래서 빌레몬서 뒤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바울 썼을지도 모르니까. 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기 아볼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또 다른 사람이 아니겠는가, 여러 사람들의 아볼로가 아니겠는가, 여러 의미를, 추측을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서신들을 보면 처음에 누가 썼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히브리서에는 저자 자체가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가 누구냐?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렇게 히브리서로 보니까 저자가 당연히 수신자가 당연히 누구겠어요?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는 유대인인데 그리고 유대교를 믿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또는 직접 만나거나 알게 돼서 개종한 사람이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AD, 예수님 오신 지 AD 65년 전후에 쓰여졌어요. 자, 70년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을 하죠. 근데 멸망하기 전에 65년 전후로 쓰여졌는데, 그러면 이 65년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잘 알듯이 이때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AD 65년 전후에서 황제가 누군지 압니까? 네로예요. 코바데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네로가 이 예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약간 좀 이상하다는 그런 이 선이 있습니다. 여하튼요. 근데 이 네로는 그 어떤 사람보다 기독교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핍박과 아주 잔혹한 고통을 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막 죽이고 사자에게 막 죽게 하고 검투사에게 죽게 만들고 그걸 보면서 막 희열을 느낀 사람이에요. 로마 시내 전체가 불을 질러가지고 이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을 누가 질렀냐?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고 이 거짓말 누명을 써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아주 이 잘못된 아주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네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냥 평범하게 이방인들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같으면 그냥 일반적인 고통, 그냥 하나의 또 하나의 고통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삼중고를 겪어야 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더 심각한 핍박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누구냐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하고 아주 어떤 생활권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하는 이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이유로 핍박을 받아요. 또 무슨 핍박이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로라고 하는 로마로부터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는 것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개종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은 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 로마의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누의 구원자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합치면은 익투스가 나와요. 이게 물고기인데 바로 이니셜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차고 다녔죠. 카타콤에서. 그래서 경건하고 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이 신앙을 지켜나갔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배경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 자체를 뭐냐면 포기해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나 예수님 안 믿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개종을 해서 다시 배교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하지 않고 뭔가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아예 더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적당히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 척하고 어떻게 했냐면 신실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중요합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핍박과 고통과 그 다음에 아주 이 참혹한 어떤 어려움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서서히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받지 않고 이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위반해버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타협된 삶을 살아가게 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던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혼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 그리하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고통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많은 사람들 중에 뭐냐면 아예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도 참여를 안 하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도 안 나오고 그냥 조용히 어디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반응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말씀의 배경이 그래서 나온 거죠. 지금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등한시로 강구하는 단조. 왜냐하면 지금은 뭐냐면 관심사가 달라서 그 다음에 세상 것이 더 좋아서 그리고 지옥은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적당히 한 마른 교회에다가 들고 나머지 모든 생활은 세상을 사는 것이죠. 일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37절 38절 잠시 후면 오시리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냐면 하박국의 2장 3절로 4절 말씀이죠. 하박국에 있는 그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해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36절부터 39절까지 말하는 이 성경적인 인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인내, 성경적인 인내가 도대체 뭐냐? 그냥 무조건 어려움이나 고통다이가 있으면 무조건 견디고 참는 게 이게 인내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내합시다. 인내하세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인내가 뭔지 우리는 정확히 알면 성경적인 인내를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볼 건데요. 인내와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인내와 보상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와 믿음의 관계를 한번 우리는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인내와 하나님의 뜻과의 문제입니다. 자, 10장 3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다 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냐면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갑자기 인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가 딱 나란히 붙여놨을까? 연관이 있는 거죠. 뭔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인내와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에서 먼저 명제를 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먼저 결론을 짓고 시작하자면 뭐냐면 인내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인내를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적인 인내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처럼 어려움따위나 그냥 고통따위 무조건 견디고 참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인내예요. 자, 여러분, 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인내를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를 하려고 하는데, 뭐 설교 들으면서 인내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하는 사람이 이 인내를 놓고 왜 갈등한지 아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왜 인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놓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왜 사람이 갈등한지 아세요? 왜 갈등한지 아십니까? 인내의 갈등의 원인은 뭐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기 때문에 내 뜻은 이렇게 되고 와 막 대고 저 푸른 천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벤츠차를 타고 막 가면서 룰루랄라 그러면서 야호 그러면서 막 매일 해피해피 마지막 죽으면서도 오 나는 살았노라 해피했노라 나는 이제 천국에 살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내 뜻이 이렇게 좀, 이거 막 연봉도 엄청나고 엄청난 돈도 벌고 좋은 집, 이렇게 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때론 내 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안 해. 왜냐면 뭔가 막 돈을 많이 주실 것 같지 않고 열심히 일하라고. 막 기도를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사람이 왜 인내에서 갈등하냐면 그 갈등의 원인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지 않고 뭐냐면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사람이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하는 거는 잘 보세요. 성경적인 인내는 내 뜻 쪽으로 딱 옮겨가는 순간에 성경적인 인내는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채널을 맞추고 포커스를 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적인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내 뜻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인생을 조종하는 이게 바로 인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내 어느 본문에 보면 인내의 시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예?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죠? 인내의 갈등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언밸런스 됐을 때.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인내를 할 때는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되죠? 성경 보십시오.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인내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하는 이 인내의 시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바로 인내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인내의 목적이 뭘까요? 그럼 인내의 목적이 자 인내의 갈등을 봤어요. 그럼 인내의 시기도 봤습니다. 인내의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결국 인내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 것 이게 바로 인내의 목적이에요. 참고 견디고 무조건 그냥 울면서 그냥 참는 게 이게 인내가 아니라 성경적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는 그날까지 내 뜻을 추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내 인생을 조종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인내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중요한 인내와 보상의 문제입니다. 과연 인내를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볼까요? 3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까 예찬이가 바로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하는 이유,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 그래서 이 인내와 보상의 문제는 굉장히 연관되어 있죠. 성경적인 무조건 하나님은 무조건 참아도 무조건 견뎌. 너는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거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하신 겁니다. 세상의 세상적인 인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명제를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약속한 것을 보상받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있냐. 자, 제가 인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글을 써봤어요. 상상적으로. 7년을 인내한 군병에게는 나비라는 보상이 주어지죠. 그렇죠? 당연한 그렇지? 42.195km를 인내하며 뛴 마라톤 선수에게는 금메달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12년을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인내한 학생들에게는 대학이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말하네. 1만 시간을 인내하면서 한 가지 일, one thing에 집중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인내한 부모에게는 존경과 공경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죠. 부부로 살아가면서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간 부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친구라고 하는 부부로부터 서로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셔서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남매처럼 행복하게 잘 살까? 그런 게 다 보상이죠. 왜냐하면 서로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갔기 때문에. 저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가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그 열심히 들었던. 여러분, 저는 절대 그 학생 때나 청년 때 노래방 가서 그게 아니라 그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 예전에는 길거리에 막 전주 이렇게 막 음을 듣고 이렇게 또 방송 TV에서 이렇게 가끔 나오는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가요 부부 노래인데 정 하나로 살아온 세월 꿈같이 흘러간 지금 당신의 곱던 얼굴 콧눈매에 어느새 주름이 늘고 돌아보면 구비구비 걷던 고갯길 당신이 내게 있어 등불이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면서 이 못난 사랑 위에 정성을 바친 여보 당신에게 하고픈 말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앞만이 뿐이라고 뭐 다 갑자기 생각이 나나 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 부부로 서로 인내하며 열심히 힘들고 어려울 손을 잡고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부부는 친밀한 친구로서의 보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섹스팩, 이 근육 만들고 싶으시면 좋아요. 여러분 근육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더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30분만 더하면 30분 이후에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근육을 못 만드냐면은 막 뛰어서 조금 더 힘든다. 그럼 그 다음에 나 근육 생겼겠지. 미워요. 근육이 하나도 안 생겨. 그런데 나 죽겠다. 거의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30분만 더 하면 그 30분 때문에 그래서 근육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30분만 더 있냐면서 운동하면 근육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2000번의 서브 연습을 테니스나 그 다음에 탁구 골프는 모르겠습니다. 2000번의 서브를 연습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딱 한 번 떨어진대요. 그 정도 있네. 2000번 서브를 하면 딱 거기다가 조그만 원을 이렇게 텐스 공 같은 조그만 원을 그어 놓고 하잖아요. 2000번을 넣어야 그게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쓰디쓴 인내에게는 당도단 열매의 보상이 있죠. 그래서 인내는 뭐하고 쓰고 열매는 달다. 우리 청소년들. 뭐라고? 인내는 뭐하고?
쓰고.
열매는? 달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안 주시겠습니까? 세상 원리도 다 뭔가 인내를 하면은, 다 보상, 때가 되면 보상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보상을 안 주시겠냐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반드시 그 약속한 것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줬으면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되고 힘들 것 같아도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인내의 보상이에요. 아름다운 관계죠. 왜냐면 무조건 참고 견디기만 하고서 얼마나 힘듭니까? 네? 뭔가 소망이 없으면.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세 번째 이슈는 인내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인내와 믿음의 관계. 37절 먼저 봅니다. 37절부터 봅니다. 잠시 후면 오실 리가 오시느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이 분야에서도 먼저 결론적인 명제를 내리자면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무조건 믿어, 믿어, 믿어. 믿으라니까 그건 소망이에요. 바라는 겁니다.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은혜 받고 축복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말씀을 하박국 2장 3절로 4절 말씀을 인용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박국 2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게 된 비결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박국의 2장의 3절 4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근데 히브리서 여기 하박국에 보니까는 좀 더 뭐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게 응할 것이다. 근데 하박국에서는 이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약속하신 어떤 약속하신 그 묵시, 계시가 반드시 이 약속한 이 말씀이 때가 되면 어느 때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될지라도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전혀 저기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할 때 보면은 조금 다르죠. 뭐라 하냐면 잠시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에서 하박국은 이런 의미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묵시와 계시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것 이것을 살짝 인용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세컨드 커밍 분명히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켰던 거예요. 구약에는 묵시적인 거지만 신약에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과 연관지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왜 갑자기 인내해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을 왜 등장시켰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8절이에요. 뭐라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냐면 말세가 돼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때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뭐냐면 예수님은 내가 언젠가는 다시 오게 될 텐데 내가 그때 와서 각 성도들의 믿음을 다 평가해 줄 것이다. 이 말씀. 믿음을 볼 것이다. 그들이 예배당에 앉아있고 많은 기독교적인 활동을 하고 예수님 믿는 척하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각자 한 명 한 명을 불러놓고 너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자 지금부터 예수님이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서 동영상으로 딱 보여주면서 인생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각자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주님이 가장 재림을 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핵심 가치 평가의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너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으로 얼마나 많은 학벌로 얼마나 많은 인생의 해피로 얼마나 행복감으로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았느냐 이건 전혀 평가하지 않고 인자가 믿음을 보게는 믿음을 본다는 그걸로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많이 살아봤자 80, 더 살면 100살. 그러나 영원 세계에서 저는 이번 저번주에 있었던 이재철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왜냐면은 그 말씀이 뭐 늘 알고 있었던 말이지만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무엇을 분양해라? 네? 평등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평등의 하나님은 평등을.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하고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 같은 절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평등하게 절대 하나 성경 어디에도 평등은 없다. 단지 공평하다. 공평. 왜냐면은 공평이 뭡니까? 나는 달란트가 받은 게 적고 나는 작고 나라는 사람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 내가 나에게 준 그걸로 가지고 평가를 하고 많이 준 사람들은 많이 저기 준 사람들은 많은 걸 하나님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평등하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원히 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건데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좀 괜찮은 삶을 살려면가 아니면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께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사시는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온 이 배경이요. 그 전 17장 때문에 그래요. 17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장가고 시집가고 다 타락하고 살았는데 노아 8식구만 거기서 구출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또 예를 듭니다. 롯의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과 고모라 싸게 다 멸망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롯과 그 자식들 뿐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뭐라냐면은 인자가 말세에 올 건데 그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세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냐면은 이 말이죠. 내가 누구를 쓰겠느냐?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주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가서 누가 크게 되겠느냐? 이것을 보게 되냐면 그때 예수님께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평가를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심이라는 이야기를 보시죠. 결국 말세에 믿음의 사람들만이 주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 즉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하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8절부터 3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죠. 첫 번째 신앙의 퇴보행이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그랬잖아요. 영어로 보니까 shrink back이에요. shrink back. 저기 저 뒤로 물러간다. 이게 뒤로 이렇게 물러간 게 shrink back인데 이것을 영어를 이 영어 자체의 의미를 알면 언어적인 의미를 알면 아 이게 신앙의 퇴보가 뒤로 물러난다는 게 그냥 뭐냐면 이거예요. 원래 shrink라고 하는 영어가 주름 잡다 그 다음에 줄어들다예요. 수축되는 거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아 예전에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뭐냐면은 이 사람의 신앙이 뭐냐면 줄어들어요. 이 믿음 생활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걸 가리켜서 쉬는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 줄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줄어져가면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등장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믿음으로 했다가 아 그건 안 되죠. 지금 때가 없는데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대민주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믿음이 줄어든 거예요. 이걸 갖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쉘프 백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거는 신앙의 퇴보입니다. 퇴보입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또 뭐라 했냐면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게 하느라.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그 사람을 싫어한답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뒤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바로 그래서 10장 다음에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장. 그래서 믿음의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6절에 뭐냐면은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 믿음의 사람을 기뻐한다라고 11서 11장 6절에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싫어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요? 3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러죠. 멸망.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침륜 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멸망이. 여기서도 멸망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영어는 뭡니까? Destroy, destroy. 이게 뭐냐면은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destroy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건설되고 그 다음에 세워진 게 파괴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이 단계가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 쉐링크 빼게 됩니다. 쉐링크 빼게 되고 믿음이 줄어져요.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줄어드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 목숨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싫어해요. 아, 여기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믿음이 줄어지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국 팍!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대로 산다고? 인내하고 산다고? 이거는 어불성설 같고 꼭 뭐 이상한 것 같고 광신자들이 하는 말 같고 그래도 인간이 합리적으로 살아야지, 논리적으로 살아야지, 민주적으로 살아야지, 경험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온갖의 인간들의 자기를 살아갈 수 있는 더듬이들을 전부 키워내가지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게 바로 이 인간의 죄성이로만. 여러분, 믿음이 줄어들면요, 나중에 키워가는 문제가 아니라 줄어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심각한 문제. 하나님이 싫어하게 되고, 파괴되고,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쉬는 거예요. 믿음을 절대 줄이는 게 아니라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그래서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을 소개하고 있고 그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는 것. 그 말을 또 뒤집어 보면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인내는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여러분에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뒤에 있는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본을 보였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인내하고 참사 그것을 참으시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의 참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6시간 동안 끝까지 참아주셨던 그 인내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사전적인, 세상적인 인내가 아니라 이러한 성경적인 인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은혜와 자비와 흥류를 베푸신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내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